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시리아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 내 대형 병원 두 곳이 공격을 받은 것을 전쟁 범죄로 비난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점점 더 파괴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며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이번 공격은 도살장보다 더 나쁘고 심지어 도살장이 더 인도적이라면서 시리아 상황에 대한 극도의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반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와의 접촉을 단절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 정부가 알레포 공격을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난 9일 합의한 휴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시리아에 관한 러시아와의 협의를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국과 이라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로부터 모술 탈환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약 600명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하는 계획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병력 증강은 모술에서 ISIL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자 이라크 전역에서 이라크 보안군의 점령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번에 615명이 추가로 파병되면서 ISIL과 싸울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은 5,262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의 말콤 턴불 총리는 오늘 2014년 7월 우크라이나 동부에 말레이시아 여객기를 격추시킨 책임자들을 기소하려는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러시아도 지지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턴불 총리는 또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안보리뿐 아니라 네덜란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기소권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조사단은 어제 말레이시아 여객기 MH17편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군은 오늘 파키스탄과의 국경 지역에 있는 반군 의심 세력을 겨냥해 정밀 타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이는 국경을 넘는 발포 사건이라며 인도의 그 같은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인도의 이번 공격은 지난 18일 카슈미르 내 인도군 기지가 반군의 공격을 받아 병사 18명이 숨진 사건으로 파키스탄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란비르 싱 인도 군사작전 단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번 공습은 분쟁지 카슈미르 경계지역 로켓 발사대에 있는 반군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정부의 이 같은 발표 직후 파키스탄군은 성명에서 테러분자 의심 기지와 관련된 정밀 타격 개념은 인도가 고의로 지어낸 망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군은 또 카슈미르에서 교전이 벌어져 자국 병사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며 이는 인도의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적잖은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대가 마을 한 곳에서 15명을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과 다른 마을에서는 아직도 3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태풍 매기의 여파로 어제 저장성 수춘마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중국 관영통신은 이와 함께 바오펑 마을에서도 또 다른 산사태로 가옥들이 파괴된 뒤 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회는 어제 연방정부가 10주간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카바이러스 퇴치 예산으로 11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의 2017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정부기관들은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일 자정을 기해 자금이 고갈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루이지애나주 등 여러 주들의 홍수 피해 구제금 5억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난민, 이 자신이 살던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 살 곳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이 난민이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난민들이 증가하고 이들이 각종 테러 혹은 사회 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실제로 난민의 배타적인 정서가 생겨나는 곳도 많아지고요. 덴마크 같은 곳에서는 난민 퇴치용 분사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최근 캐나다에서 이에 대한 작은 해답이 될 만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한 신부의 결혼 예복 옷의 지퍼가 고장나서 예복을 입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예식 시간은 다가오고 당황하던 신부는 급히 근처 가정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집의 주인은 캐나다에 온 지 4일밖에 안 된 시리아 난민 이브라힘 두두 씨의 집이었는데요. 28년 경력의 재단 장인이었던 두두 씨는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뚝딱 예복을 고쳐냈다고 합니다. 두두 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내 가족을 거둬준 캐나다와 캐나다 사람들을 진심으로 아낀다라고 전했는데요. 난민에 대한 배타심과 두려움이 커져만 가는 현 시점에서 캐나다에서 전해진 작은 울림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9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9월 30일 금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20도,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3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3도, 신의주 13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7에서 21도, 함흥 14에서 22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9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바비 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져서 다시 만나자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Come Back When You Grow Up 함께 감상해 보시죠.
ready to love. Come back, baby, when you grow up. Come back when you grow up, girl. You're still living in a paper doll world. Living ain't easy, loving's twice as tough. So come back, baby, when you grow up.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현재 필리핀의 상당수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콩 주요 지역에서 우산을 들고 민주화 시위를 진행했던 이른바 우산혁명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진행한 현지 기념집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의원연맹이 각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정리한 통계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성향을 보여온 스웨덴과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올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앞으로 미군과 합동훈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예, 베트남을 방문 중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현지 최대의 베트남 필리핀 주민사회가 형성된 하노이에서 어제 관담회를 열어서 다음 주 시작되는 필리핀군과 미군의 합동훈련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통보 중이라고 말한 뒤에 다만 1951년 체결된 양국 상호 방위 조약을 존중해서 미국과의 군사 동맹은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9일 동안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 현지로 파견되는 미국 해병대 병력과 미 해군 특수전대대 그리고 필리핀 주둔 미 육군 특전사 요원을 비롯한 미군 1,400여 명과 필리핀군 500여 명이 참가해서 합동 상륙과 함포 전차 실사격 그리고 구조 훈련 등을 진행하는 피블릭스 연례 합동훈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앞으로 필리핀군과 미군의 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필리핀 대통령의 이번 결정 상당히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이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정부조차도 이번 결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두테르테 대통령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 발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바라는 현지 언론의 요구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을 듣지 못했다면서 아마 그런 말을 했다면 요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군의 순찰활동에 동참한 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라면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필리핀군의 남중국해 순찰 불참은 이미 이달 초에 확정됐던 사안입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필리핀 측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아직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오늘 아침 저희 VOA와 통화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 필리핀 측으로부터 합동훈련을 중단하겠다는 공식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면서 양측의 사전 조율 없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미군과의 합동 훈련을 멈추겠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군과의 합동 훈련을 중단하는 이유를 비교적 소상히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중국 앞에서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는다고 미군과의 합동 군사 군사훈련 중단 선언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친미 정책을 펼쳐오면서 자국 군대의 훈련과 무기 수급 등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왔었는데요.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에 중국과 러시아로 무기 수입원을 다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과의 관계를 이전 정권과는 앞으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달 초 라오스에서 진행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양국 정상회담을 취소시켰던 일이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에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필리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다면서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무역과 통상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필요한 모든 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법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고요. 연말 이전에 또 러시아도 방문해서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네. 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자, 이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약 소탕 작업을 통해서 관련 혐의자를 발견하면 즉각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은 물론이고 일부 반군 조직에도 허용했는데요.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도 없이 직결 처형을 당한 사람이 필리핀 현지 보도에 따르면 3천여 명에 육박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서방 사회가 필리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시해왔습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직접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라고 촉구하기도 했었는데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내정 간섭이라면서 미국과 서방 사회에 대한 극도의 불쾌감을 숨김없이 표현했습니다. 또한 GMA 방송을 비롯한 필리핀 현지 언론이 오늘 전한 데 따르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필리핀 페소화의 가치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경기 침체를 미국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 시위죠. 우산혁명이 2주년을 맞았군요.
예, 지난 2014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홍콩에서 행정장관 완전 직선제 선거를 요구하면서 당국의 최루액 분사에 우산을 들고 맞섰던 우산혁명이 시작된 날이 이번 주로 2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서 어제 홍콩 정부청사 앞에서는 시민 천여 명이 모여서 기념집회를 열고 홍콩 당국의 전면 민주화 조치 수용을 촉구하는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발표문에서 홍콩 현지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을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뽑게 해달라는 요구를 다시 한번 내놨고요. 중국 정부는 홍콩의 정치와 행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2년 전에 이 우산혁명에서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행정장관 직선제인데요.
네.
아직도 실현되지 않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후보해서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홍콩의 선거 관련 규정을 정하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는 내년 3월 실시될 홍콩 행정장관 입후보 인정 조건에 관해서 각계 대표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과반수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지명위원회는 친중국 정부 인물들 위주로 구성될 것이 확실시되고요. 이에 반대하는 홍콩의 민주화 세력이나 독립을 요구하는 측의 입후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홍콩 현지의 민주화 운동가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없이는 홍콩이 중국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치사회를 구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예. 자, 지금의 선거 제도에서는 중국 정부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홍콩 행정장관이 될 가능성이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19년 전에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관할권을 돌려받을 당시 이른바 일국 양제, 한 나라의 두 가지 체제가 공존하는 제도와 항인 항치, 홍콩 현지인이 홍콩을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 본토와는 달리 영국 관할하에서 자본주의 사회를 발전 발전시켜온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인데요. 최근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두 가지 약속을 어기고 홍콩 현지 문제에 대한 간섭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홍콩의 민주화운동 진영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장관 선출 제도를 그 핵심 수단으로 민주화 세력은 보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 아래서는 홍콩 주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해야 할 행정장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중국을 대신해서 주민을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는 총독이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홍콩 민주화운동 진영의 주장입니다.
예. 자, 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가 이제 내년 3월에 실시될 텐데요.
네.
선거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의원 선거가 얼마 전 실시됐는데요. 여기서 2년 전에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세력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이게 한 가지 변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당초 중국 정부가 연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렁추닝 현 행정장관이 다시 선거에 나서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것이 홍콩 현지 언론의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는 홍콩 행정장관을 직선제 주민 투표로 선출하게 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렁추닝 행정장관을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연임이 이루어질 것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각 나라별로 여성 정치인들이 얼마나 정계에 진출했나 이곳을 정리한 통계가 나왔다는 소식이네요.
네, 국제의원연맹 IPU가 오늘 흥미로운 통계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회원 국가별로 여성 국회의원들의 수를 정리해서 비율을 매긴 겁니다. 상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하원 의원 수를 따져서 193개국의 순위를 정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떤 나라가 여성 국회의원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까?
예. 이번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의외로 아프리카의 르완다였습니다. 총 80개 의석 가운데 여성이 51석을 차지해서 63.8%의 비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밖에도 42.7%의 여성 의원 비율을 보인 세네갈이 6위, 41.7%의 나미비아가 11위에 오르는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올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여성 정치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곳 유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 사실상 그 통계가 맞습니다. 지역별로 정리해 보면요,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정치 색채를 보여온 북유럽 국가들이 41.1%의 여성 의원 비율을 기록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국가별 통계에서도 스웨덴이 5위, 핀란드가 10위, 아이슬란드가 공동 11위에 오르는 등 북유럽 지역 국가들이 상위권에 집중 포진했고요. 이어서 27.7%를 기록한 미주 지역과 23%를 기록한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뒤따랐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에 조금 못 미치는 19.5%로 나타나서 18.4%를 기록한 아랍 국가들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국가별 순위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여성 의원 비중이 23.6%에 이른 중국이 전체 73위에 올랐고요. 19.4%의 미국이 97위, 17.0%의 한국이 109위에 올랐습니다. 16.3%로 파악된 북한은 116위였고요. 일본은 기대에 못 미치는 여성의원 비율이 9.5%에 머물러서 157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공화당 정치인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미 연방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 소송 법안을 재가결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임시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모면하게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주립대학 등록금보다 비싼 것으로 나왔다는 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도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정치인들 가운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군요.
네, 이 존 워너 전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워너 전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1979년부터 2009년까지 5차례 버지니아주를 대표했는데요. 이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버지니아주가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이 클린턴 후보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너 전 의원은 어제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클린턴 후보 지지 집회에 참석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하는 말을 듣고 크게 걱정하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또 트럼프 후보는 군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워너 전 의원은 상원에서 군사위원장을 지낸 바 있죠.
네, 이 워너 전 의원 말고도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 클린턴 후보 지지를 밝힌 사람들이 꽤 있죠.
네, 레리 프레슬리 전 사우스 다코다 주지사, 언 칼슨 전 미네소타 주지사, 리처드 헤나 연방 하원 의원,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리처드 아미티지 씨 등이 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변인의 이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도 이 클린턴 후보에게 투표할 계획이란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 성향을 보여온 이 애리조나 리퍼블릭 신문이 어제 클린턴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앞서 댈라스 모닝 뉴스, 휴스턴 크로니클 등 이 다른 보수 언론 역시 올해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트럼프 후보 지지를 밝힌 언론사는 없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아직 주요 언론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은 이 트럼프 후보 대신에 이 자유당의 게리 존슨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는 어제 뉴햄프셔주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의 경쟁자였던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과 함께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유세장이 모인 학생들에게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의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The next 40 days will determine the next 40 years. So I'm going to close my campaign the way I started my public service.
네, 앞으로 40일 동안이 다음 40년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어린이들과 미국인 가정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동안 삶의 이유로 삼고 일해왔다면서 대통령이 돼도 이를 사명으로 삼고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의 어제 선거운동 소식도 조금 전해주실까요?
네, 트럼프 후보는 어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폴란드계 미국인 모임에서 연설했는데요. 이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폴란드의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선거운동을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 브렉시트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And now they're calling me Mr. Brexit. Because in a way we're very similar to what happened over there.
네, 트럼프 후보는 미스터 브렉시트, 브렉시트 씨라는 별명을 얻었다면서 이 독립과 자유를 되찾길 바라고 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길 바라지 않고 또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이 브렉시트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정치 전문가들과 미국 언론은 지난 월요일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판정승을 거뒀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세금 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점, 또 여성 비하 발언 이런 문제점들을 좀 효과적으로 공략했다는 반응이죠?
네,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특히 세금 보고 문제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후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거나 이 트럼프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부자가 아닐지 모른다는 얘기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재산이 1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말해왔는데요.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어제 발표한 기사를 보면 이 트럼프 후보의 재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칩니다.
네, 훨씬 못 미친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포브스는 이 트럼프 후보의 재산 가치를 37억 달러로 추산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100억 달러의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요. 특히 포브스는 2015년 이후에 트럼프 후보의 개인 재산이 8억 달러가 줄어들었다고 추산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재산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네, 뉴욕의 부동산 시장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 후보 하면 하면 부동산 재벌 이런 수식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만큼 트럼프 후보가 이 호텔과 카지노 이런 부동산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트럼프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28개 건물 가운데 부동산 가운데 18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 트럼프 후보 개인의 재산 가치도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는 그동안 자신이 돈이 매우 많다고 자랑을 하면서 이 경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 연방 상원이 9.11 테러 관련 법안을 재가결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의 정식 이름은 테러 행위 지원국에 맞서는 정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이 미국 법원에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달 초에 연방 상하원을 통과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는데요. 그러자 상원에서 이 법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표결을 수요일에 실시했는데 97-1 압도적인 지지 속에 통과가 됐습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 단 한 사람만 이 반대표를 던졌죠.
예, 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 역시 모두 이 법안을 지지했다는 말이군요. 그러니까 리드 의원만 제외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인 벤 카딘 의원은 의원들에게 이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하긴 했지만 9.11 테러 희생자들의 권리와 요구에 더 무게를 둔 이 의원들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법안이 연방 상원 또 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되는데요. 하원에서도 재가결됐다는 소식이죠?
네, 하원 역시 어제 이 찬성 348표 대 반대 77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9.11 사우디 소송 법안을 재가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임기 중에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12번에 달하는데요. 이 연방의회가 이를 다시 뒤집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예. 자, 그런데 유족들이 왜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네,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 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 정부가 9.11 테러범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9.11 테러는 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 조직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 중심부에 있던 세계무역센터, 또 워싱턴 인근 미국 국방부 건물 등을 공격한 사건으로 이날 4건의 비행기 납치 테러로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왜 이 법안에 반대한 겁니까?
네, 중동의 중요한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장에서 이 무인기,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나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외국에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9.11 테러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법안은 미국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테러 공격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9.11 법안이 재가결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그 9.11 법안 재가결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면서 우려를 표시했고요. 존 브랜은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역시 9.11 소송 법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9.11 소송 법안 재가결 소식을 살펴봤는데 어제 의회가 또 다른 그 중요한 법안도 승인했죠?
네, 오는 12월 9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지카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11억 달러를 지원하고 또 최근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주 등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하원에서는 342표 대 85표, 상원에서는 72표 대 26표의 이 압도적인 표차로 각각 통과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오는 토요일 0시에 이 2017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새해 지출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12월 9일까지 정부를 운영하기로 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이 납중독 사태가 일어난 미시간주 플린트시 지원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요. 이 공화당 지도부가 별도의 법안으로 플린트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임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대학 등록금 문제 올해 대통령 선거의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가 무료 대학 등록금을 약속하면서 젊은 층의 많은 지지를 받은 바도 있고요. 이제 그만큼 대학 등록금이 비싸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어린이집의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주립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한 해 드는 이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워싱턴 DC에 있는 연구기관 뉴 아메리카가 어제 이 어린이집 비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하루 종일 자녀를 맡길 경우에 드는 연간 평균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주립대학 등록금의 평균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네, 자녀 한 명당 1년에 약 $9,600가 든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간소득 가정의 수입 5분의 1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부담은 큰 반면에 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의 빈곤선에 가까울 정도의 이 보수만 받고 있어서 직원들이 직장을 옮기는 경우가 작고요. 또 전국적으로 공인된 어린이집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요. 현재 이 5살 이하 미국 어린이 가운데 1,200만 명이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사랑은 당신이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Three Times a Lady 함께 감상해 보시죠. For the times that you've given me The memories are all in my mind And now Come to the end of our rainbow. There's something I must say out loud. You once, twice, three times a lady. I love you. Yes, you once, twice, three times a lady.
To keep us apart. twice. Three times a lady. And I love you. I love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Electoral College라는 게 있습니다. 칼리지라고 하면 보통 대학을 떠올리지만 이 Electoral College는 교수도 학생도 없는데요. 물론 대학을 지칭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을 바로 Electoral College라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가운데 하나인 선거인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re meeting in joint session to verify the certificates and count the votes of the electors of the several states for President and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지난 2013년 1월 4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의회에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일반 투표는 전해인 2012년 11월에 이미 끝났지만 공식적으로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사람을 확인하고 공포하는 순간은 바로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공개되는 현장인데요. 이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선거 제도의 특징이자 미국식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독특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단은 누군가요?
영어로 Electoral College라고 하는 선거인단은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에게 투표하지만 사실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하는 셈인데요. 일반 유권자의 뜻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다시 모여 투표를 함으로써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간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겁니다.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과 각 주를 대표하는 의회가 주민을 대신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의 절충안으로 선거인단 제도를 마련했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한 선거인단이 구성됐는데요. 인구가 늘어나고 민주주의 제도가 발전하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미국은 미합중국, 즉 여러 주로 구성된 나라지요. 아무리 인구가 작은 주라고 할지라도 그 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또 다수 득표로 대통령을 뽑게 되면 큰 주가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할 수 있다 보니 선거인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1950년부터 선거인단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에이미 번크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법률정책국장은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Generally, there are people who are very active in their political parties within their states.
선거인단은 각 주에서 당원으로서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뽑힌다는 건데요. 연방 상하원이나 정부 관리 등 정치인은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어떻게 대통령을 선출하나요?
각 주에 할당되는 선거인단 수는 해당 주의 연방 상원의원 2명과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해 할당되는 연방 하원의원을 더한 숫자가 됩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연방 하원의원이 53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주는 상원의원 수 2명을 포함해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는 반면 인구가 적어서 하원의원이 1명에 불과한 알래스카나 몬태나주는 선거인단이 총 3명이지요. 미국 50개 주 전체의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선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선거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나뉘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주민투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에게 모든 선거인단을 몰아주는 승자 독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4년마다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에 국민선거가 있고 다음 달인 12월 둘째 수요일 다음 월요일에 선거인단 투표가 열립니다. 11월 선거가 끝나면 주지사는 해당 주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했는지 선거 결과를 담은 결과 확인증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선거인단이 모여서 이 결과 확인증을 토대로 자체적인 선거를 하게 되죠.
So this is a meeting of the presidential electors as they officially cast Maryland's electoral votes for president.
지난 2012년 12월 17일에 열린 메릴랜드 주의 선거인단 투표 현장 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승자 독식제인 메릴랜드 주는 선거인단 10명 전원이 국민 투표에서 승리한 바락 오바마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투표 확인증에 담겨서 의회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1월 바이든 부통령은 각 주에서 전달된 투표 확인증을 공개하며 차기 미국 대통령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나요?
선거인단이 누구를 찍을지는 이미 결정돼 있습니다. 일반 투표 결과에 따라 선거인단이 배정되고 또한 선거인단은 당원 중에서 뽑히기 때문에 다른 당의 후보를 찍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요. 하지만 몇몇 이 박빙 승부에서는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가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엘고어 후보 사이의 대결이었던 지난 2000년 대선입니다.
George W. Bush of the state of Texas has received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271 votes.
2000년 대선 이후 의회에서 이 선거인단 결과를 발표하는 엘고어 부통령의 목소리를 들으셨는데요. 고어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플로리다 주와 같은 경합주에서 패했고 또 그 주에 배분된 선거인단을 부시 후보가 모두 가져가면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죠. 미국 역대 선거에서 이런 일은 모두 4차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도 워낙 박빙이다 보니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선거인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What's eating you? What's eating you?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learn a very interesting American English phrase. That phrase is What's eating you? What's eating you? Let's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제가 Johnny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you seem to be in a terrible mood today. What's eating you?
Ah, I just can't hold it anymore. I'm angry. My sister took my car out to see her friends without asking me. I really needed the car today, too.
No wonder. Well, don't let the anger eat you.
You're right. I won't let it bother me.
Johnny가 화가 많이 나 보여서 제가 Johnny에게 Hey,
You seem to be in a terrible mood today. What's eating you?
Johnny,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Johnny가
Oh, I just can't hold it anymore. I'm angry.
아유, 더 이상 못 참겠어.
My sister took my car out to see her friends without asking me.
내 동생이 자기 친구들 만난다고 허락도 없이 내 차를 몰고 갔어.
I really needed the car today too.
내가 오늘 차 정말 필요했었거든. 이라고 불평합니다. 제가
No wonder.
어쩐지.
Well, don't let the anger eat you.
야, 너무 괴로워하지 마. 라고 말했죠. 오늘의 표현, What's eating you? 꼭 알아두시고요.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Hey, you seem to be in a terrible mood today. What's eating you?
Ah, I just can't hold it anymore. I'm angry. My sister took my car out to see her friends without asking me. I really needed the car today too.
No wonder. Well, don't let the anger eat you.
You're right. I won't let it bother me.
Today's phrase is What's eating? E-A-T-I-N-G. Eating you. What's eating you? Be mindful that this phrase has a question mark at the end. This phrase, What's eating you? Is used to ask why someone seems down, annoyed, or upset. What's eating you? 에서 eat, E-A-T. Eat는 괴롭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at's eating you?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왠지 속상해 보이거나 안 좋은 일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What's eating you?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eating 대신에 bothering이나 upsetting 등을 쓰기도 합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you seem to be in a terrible mood today. What's eating you?
Ah, I just can't hold it anymore. I'm angry. My sister took my car out to see her friends without asking me. I really needed the car today too.
No wonder. Well, don't let the anger eat you.
You're right. I won't let it bother me.
So remember that the phrase, what's eating you? What's eating you is used to ask why someone seems down, annoyed, or upset. What's eating you는
무슨 걱정이라도 있니? 무슨 일 있어? 라는 뜻이죠.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사랑이 떠나간 후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Earth, Wind and Fire가 부른 After the Love Has Gon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Deep inside we knew our love was true for a while. We paid no mind to the past. We knew love would last every night. Something right would invite us to begin the day. Something happened along the way. What used to be happy was sad. You leave me up, and I love you still.
while to love each other with all we will ever need. Love was strong for so long, never knew that what was wrong, oh baby, wasn't right. We tried to find what we had till the sadness was all we shared. We were scared this affair would lead our love into something.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2년 9월 29일 오늘, 중국과 일본은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수립을 맺는 데 합의한다는 이른바 중국-일본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The first handshake between leaders China and Japan was in 1972 when Sino-Japanese diplomatic relations were normalized.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신임 총리는 나흘 전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의 저우언라이 중국 수상과 회담을 가졌고 그 결과 양국은 국교 정상화에 합의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청일 전쟁, 난징 대학살, 만주사변 등 과거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인해 적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오늘 일본과 중국이 중국-일본 국교 정상화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은 중국을 중국 대륙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후 6년 후인 1978년 8월 중국과 일본은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하는 등 양국은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1938년 9월 29일 오늘,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정상들 사이에 뮌헨 회담이 개최됐습니다.
An era in which Italy, France, Germany and Great Britain may jointly guarantee the peace of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 텔란트를 독일에 환영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전 오스트리아를 침공해 합병한 독일의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 지역을 독일에 할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유럽 지도자들은 또다시 유럽 지역에 전쟁이 발발할 것을 우려해 1938년 오늘 독일의 민헨에 모여 주데텔란트 할양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뮌헨 회담에 참석한 프랑스의 달라디에, 영국의 체임벌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밤새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하루 뒤 뮌헨 협정에 서명합니다. 뮌헨 협정은 체코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양도하며 테스첸 구역을 폴란드에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을 헝가리에 할양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전쟁을 예방한 영웅이라는 찬사와 함께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히틀러는 폴란드를 침공, 체코의 나머지 영토까지 점령했고 이에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